예, 오늘 8월 다섯째 주일, 우리 마지막 주일, 서울 반석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함께 하시는 지인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과 함께 샬롬 하시면서 평안을 전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들을 충분히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순종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기 어렵고 온전히 찬양하기 어려운 이 시간, 이 시기에 온전히 주님께 믿음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524장 대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예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시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너 어디 가든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 어디가든지 아멘.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랴.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위에 기도하시고 예배 모든 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재확산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남을 탓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무덤을 깨뜨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믿는 자들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곳이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전염병 위험이 넘치고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강단에서 김명남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염려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주님의 은혜로 이 사태가 온전히 해결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맛보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소개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장 3절 말씀. 아멘. 예,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예배 현장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유튜브 실황으로 예배가 제공되고요. 오전 11시 30분에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녹화 영상으로 예배가 제공됩니다. 오후 2시에 있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실황으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아카벨로 대체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유튜브 실황으로 제공됩니다. 헌금에 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봉헌 시간에 헌금을 봉투에 담아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취합하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간혹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공지 나갔던 문자를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한우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기도원에서 기도와 연구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10쪽에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차수인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할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20년 전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요나답 혹은 요호나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레갑 족속이라 이렇게 통칭됩니다. 저들은 조상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명령, 부탁한 말, 6절의 표현처럼 너희와 너의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하리라 라고 하는 부탁을, 명령을 가훈으로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며 장막에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목민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유목민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그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거부해라. 부족한 것 같지만, 불안한 것 같지만 광야 생활만이 너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답은 어떻게 이런 가훈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는 인간은 너무 자주 인간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늘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떠밀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더 복을 받는 싸움, 남들보다 더 우울해지는 싸움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목표를 두고 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삶의 본질로 여기며 살아라. 광야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생각에 요나답의 이 부탁한 말 혹시 여러분 공감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조그만 힘을 주시면 세상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신자됨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나빠서 내가 진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을 돌아봤을 때 그들은 줄곧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내린 결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35장 앞에 34장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시드기야는 노예 해방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닐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아무도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내시들, 유다 고관들, 이 땅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 체결하는 방식을 보면은 고전의 방식 그대로 송아지 둘을 쪼개놓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도 단호하게 노예 해방을 선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잠시 돌아가자 그들은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노예를 해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상술로 노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에 놓였고 이미 망해가는 판에 노예들은 있어서 무엇하랴 이겁니다. 저들에게 신분의 자유를 주고 저들에게 환심을 사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어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을 지키면 어떨까? 그래서 노예 해방에 사인을 하였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언약식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시온의 평화가 눈앞에 오는 것 같아 보이자 그들은 다시 노예들을 잡아들입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자 신앙도 이렇게 너무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34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레갑 자손의 조상인 요나답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완악함,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완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인간의 존재를 잊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환경보다는 조건보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먼저 선택하며 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귀한 가르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의 부탁대로 그런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할 때 저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 보호처를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본 본문에서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이 바뀌어진 삶의 방식 환경에 타협할 것이냐? 그렇게 조상의 명령을 지켜오던 그들이 지금 환경이 바뀌니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타협할 것이냐? 이것이 주된 관심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문을 읽은 대로 당당히 거절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조상이 부탁한 그 부탁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생명같이 여깁니다. 오늘 본문이 왜 등장하느냐 이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왜 20년 전의 사건으로 올라가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보라 그리고 생각해라 이겁니다. 너에게 임한 심판이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심술부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라고 하는 아픔의 현실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레갑 자손을 지금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조되는 구절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4절,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구원과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마음가운데 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답을 가질 만한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을 의심하거나 답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오늘 하루를 살아봤더니 오늘 하루 내가 또 속았구나. 세상은 나를 또 속이더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압니다. 분명히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와 있어야 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는 사실은 서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들과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목회자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만지셔서 영광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이유. 레갑 족속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약속을 주마. 이스라엘아 약오르지. 이거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레갑 족속처럼 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에게도 사망이 아닌 그 반대 생명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서 누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인과 관계를 따라서 상주고 체벌하기를 즐기시는 분 결코 아니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편을 두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머리를 수그립니까? 심자랑하는 사람? 잘난 사람? 큰소리 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어서 굴복할지라도 마음속엔 우리는 칼 한 자루씩 다 베르죠.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갚아주리라. 사람이 본성입니다.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감이 더 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항복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설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잘못 된 것, 못난 것을 끌어안으시고 극복하시고 덮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약을 세워 다시 세우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최고의 절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어려운 일까지도 마다치 않고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하는 거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어려운 아들 못 박는 일마저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과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무수한 오해와 우리의 막말과 비난도 십자가의 수모도 조롱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집념을 믿으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머리가 많이 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처음 교회를 부임해 왔을 때 어떻게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부격자로 데리고 오냐, 참 담임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제 나이 몇 살 되십니까? 60? 고민도 안 하고 5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성숙해 보이려고 일부러 흰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나는 지적인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로 보였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는 좀 군엄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가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이겁니다.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나를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쓰러져 힘들어 쓰러졌을 때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 편을 들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임을 좀 기억해 나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하고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기회가 있어. 레갑 족속이 조상의 말을 듣듯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겠다는 겁니다. 결코 물리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흔들리는 갈팡질팡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프면 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그리 해왔습니다.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수많은 시편이 우리에게 시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임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결론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되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냇물을 만들고요. 하천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인 물, 스스로 판 웅덩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일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그분으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 근원이 마르면 모든 것이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또 아픔과 또 무거운 상황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 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주실 어떤 일이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아프다고 우리가 원망을 토해낼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주어진 삶 책임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말씀에 붙들어 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